언니 캐시 데이트를 해야 동생인 비앙카도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불만인 비앙카. 언니에게 따지자 캐시 이렇게 말합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경험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9년 미국에서 개봉한 길정거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영어로는 10 Things I Hate About You입니다. 1990년대 후반 대표적인 10대 애정 영화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히스 레저, 줄리아 스타일스, 조셉 고든 레빗의 풋풋한 10대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재치 넘치는 사랑 싸움과 촌철 살인의 대사, 아기자기한 재미가 넘쳐나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미국의 파듀 고등학교에 전학 온 캐머런은 방송반 마이클의 안내를 받던 중 2학년 여학생 비앙카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비앙카는 잘난 척하고 호전적이라 남자친구도 없는 캣의 여동생인데요. 엄한 아버지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전엔 데이트는 꿈도 못 꿉니다. 비앙카와 가까워지기 위해 캐머런은 비앙카가 공부하는 프랑스어를 공부하지만 비앙카와 데이트를 하려면 아버지의 새로운 규칙에 따라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사나운 캣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야 하죠. 캣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줄 방법을 고심하던 마이클과 캐머런은 패트릭이라는 문제아와 캣을 이어주려고 광고 모델인 벤지리, 조이를 끌어들이는데요. 비앙카를 좋아하는 조이는 패트릭에게 돈을 주고 캣과 데이트를 하라고 부추기고, 캐머런은 캣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 패트릭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죠. 한편 조이는 패트릭에게 캣을 꼭 졸업 무도회에 데려가라고 더 많은 돈을 내놓는데, 하지만 캣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 몹시 실망하고 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리처드 깁스의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상반된 성격의 자매와 그들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풀어나간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는 길정거가 감독을 맡았고요. 캐런 맥컬라 러치와 커스틴 스미스가 각본을 썼습니다. 16세기 후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말괄량의 길들이기를 현대화한 작품인데요. 1999년 3월 개봉 직후 비평가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촬영은 대부분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대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고요. 많은 장면이 타코마의 스타디움 고등학교에서 촬영됐는데요. 제목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는 주인공 캐시 패트릭과의 씁쓸한 사랑에 관해 쓴 시의 제목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Letters to Cleo의 I want you to want me. 네가 날 원했으면 좋겠어.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애정 코미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히스레저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들 하는데요. 히스레저는 호주에서 태어나 1992년 영화 클라우닝 어라운드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2005년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상대 배우 제이크 질렌할과 호흡을 맞추면서 단숨에 할리우드 톱스타 자리에 올랐죠. 그는 그 밖에 기사 윌리엄,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카사노바, I'm Not There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히스레저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은 2008년 개봉한 다크나이트, 조커 역입니다. 조커는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악당인데요. 여태껏 나온 조커 중에 최고의 조커로 꼽히던 배트맨 1편의 잭 니컬슨을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 하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기괴한 얼굴 분장과 그에 어울리는 광기 어린 표정 연기, 몸짓 연기 등이 다크나이트 흥행의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요. Why so serious? 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만들어냈죠. 이 영화로 히스레저는 진정한 연기파 배우로 거듭났지만 2008년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 배우들과 팬들을 애통하게 했습니다. 그는 사후에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대담한 캣 역할의 여주인공 줄리아 스타일스는 미국의 여배우로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1살 때 뉴욕의 극장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1996년 영화 I Love You, I Love You Not, Miss Flower에서는 조연으로 1998년 스릴러물 위키드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로 10대 영화에서 유명해졌죠. 지금은 TV 시리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Save Ferris의 I Know, 나도 알아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여동생인 비앙카를 따라다니던 조셉 고든 레빗은 미국의 배우이자 영화감독으로 500일의 썸머,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에 출연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라디오 뉴스 디렉터, 외할아버지가 영화감독이었습니다. 아역으로 연기를 시작한 조셉 고든 레빗은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영화에 데뷔했고요. 이 영화로 영 아티스트 재단에서 수여하는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5년 동안 미국 드라마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에서 토미 솔로몬 역할로 출연해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여동생 비앙카 역할의 라리사 올레이닉은 1990년대 10대 아이돌이 됐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라 8살 때 신문에서 오디션 광고를 본 후 198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작된 레미제라블 뮤지컬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방영된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 알렉스 맥의 비밀세계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2002년 A Time for Dancing, 2015년 Wish Upon a Christmas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이 영화의 길정거 감독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라디오, TV, 영화학교에 다니면서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시작했고요. 1968년부터 1998년까지 TV 시리즈 엘렌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2004년에는 영화 If Only의 감독을, 그리고 2020년에는 지니어스 독이라는 코미디 드라마 영화 감독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Sister Hazel의 Your Winter, 당신의 겨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e gray ceiling on the earth, well it's lasted for a while. Take my thoughts for what they're worth. I've been acting like a child. And your opinion, and what is that? It's just a different point of view.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언니인 캣은 미국 고등학교 전통인 프롬을 싫어하고 동생 비앙카는 프롬에 꼭 가고 싶어하죠. 프롬은 프로미네이드 댄스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고등학교 상급생들을 위한 공식적인 댄스 파티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12학년을 위한 댄스 파티를 시니어 프롬, 11학년을 위한 파티를 주니어 프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졸업식을 앞두고 열리는 시니어 프롬은 미국과 캐나다의 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동급생이 아니어도 괜찮고 보통 남녀 한 쌍씩 짝을 지어 참가하지만 요즘에는 가까운 친구들이 단체로 참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파트너를 결정할 때 남자가 여자를 초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통 프롬 의상은 남성은 턱시도, 여성은 드레스에 장신구를 두릅니다. 여자에게 드레스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드레스 카탈로그 잡지까지 팔리고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에게 꽃장식과 부케를 주는 관습이 있고요. 일반적인 프롬은 춤과 식사 등으로 기본적으로 밤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주로 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호텔 연회장이나 유람선에서 열리기도 하고 리무진을 대여하기도 한다고 하죠. 회장에서는 락밴드와 DJ가 등장해 분위기를 띄우고 댄스타임 뒤에는 대개 인기 투표로 그날의 왕과 여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세미소닉의 FNT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10가지 이유 함께하고 있는데요.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한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은 2000년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줄리아 스타일스가 가장 유망한 여배우상을 받았고요. 매년 케이블 채널인 MTV에서 상영되는 영화 및 TV 시상식인 MTV 무비 MTV 어워즈에서 역시 줄리아 스타일스가 최고의 신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사가나의 Saturday Night, 토요일 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이틴 로맨틱 영화답게 뻔하긴 하지만 그저 예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든다. 히스레저의 눈빛 노래, 마지막 여주인공의 대사로 관객을 녹여놓는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틈틈이 웃기는 장면도 마음에 든다. 제목을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로 바꿔야 할 듯 싶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다. 재미있고 끝마무리가 제대로 잘 됐다. 이런 다양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현대적인 분위기를 감안한 이 코미디 애정 영화는 신선하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이 영화는 배우들이 매력적이고 대화가 톡톡 튀고 재미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Brigitte Says 함께 듣고 옵니다.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패트릭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열렸지만 그가 돈을 받고 자신과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캣. 하지만 이미 패트릭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죠. 수업 시간에 그녀는 이런 자작시를 낭송합니다. 난 당신이 하는 말도 머리 모양도 싫어요. 차를 모는 방법도 당신이 쳐다보는 눈길도 싫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싫은 건 당신이 싫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이 대사는 상대를 싫어하고 싶어도 싫어할 수 없는 상황의 놓인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 어떤 게 있을까요? 패트릭이 캣에게 한 말인데요. 어떤 바보가 멋진 여자랑 데이트할 때 쓰라고 돈을 주더라고. 이번에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터프가인 패트릭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해서 많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인 장면이죠. 패트릭이 캣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운동장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학교 관리인들에게 쫓기면서도 노래를 이어가 엉뚱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앙카를 따라다니다가 비앙카가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캐머런이 포기하려고 하자 패트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던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존 아마트레이딩의 The Weakness in Me, 내 안의 약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Letters to Cleo의 Cruel to be Kind, 친절하려면 잔인해져야 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Understand, dear, but you still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요. 하루하루를 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보낼 수 있다면 행복이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예요.
Always dreamed the boy I love would come along. And he'd be tall and handsome, rich and strong. The way I thought he'd be. He doesn't look like a movie star. He doesn't drive a Cadillac car. He sure ain't the boy I've been dreaming of, but he's sure the boy I love. Let me tell you now, he'll never be a big businessman. He always buys on the installment plan. He sure ain't the boy I've been dreaming of, but he's sure the boy I love. When he holds me tight, everything's right. Crazy as it seems, I'm his, whatever he is. And I forget all.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1960년대 걸그룹이었던 더 크리스털스의 히트곡 그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소년이야 라는 제목의 He's Sure the Boy I Love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나열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떠오르는 인물을 맞춰보세요. 주식 상장 표식이, 기차 실험실, 전신수. 전신수라고 하면 1800년대 후반 이 전신기를 다루면서 전신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전기 투표 기록기. 이 단어만으로는 누군가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백열전구, 탄소전화기, 축음기, 미국의 발명왕. 이제 제가 어떤 인물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바로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토마스 엘바 에디슨이었습니다. 이 에디슨이 발명한 천여 종이 넘는 발명품들 중에서 음악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물건 하면 바로 축음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축음기는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1877년 어느 여름 에디슨은 실험실에서요. 함께 일하던 존 크루세이 기사에게 설계도 그림을 건네면서 그 기계를 제작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설계도를 건네받은 존 기사는요. 어떤 물건인지 영문도 모른 채 괴상하게 생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존은 수동식 원통에 얇은 주석 박지를 대고 작은 나팔 모양의 부품을 달아서 그 그림에 나온 대로 그 기계를 완성을 하게 돼요. 에디슨은 그렇게 완성된 기계의 원통을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리는 새끼 양을 갖고 있었다. 메리의 새끼 양은 새 하얀 것이었다. 라고요. 그 나팔에 대고 말한 뒤에 그 부품을 원위치로 되돌린 다음 또 원통을 돌리자 방금 에디슨이 했던 그 말이 똑같이 반복돼 들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던 존 기사는 본인이 그 기계를 직접 만들고도 도대체 뭐에 쓰이는 물건인지 몰랐기 때문에 더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디슨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축음기. 1890년대 미국 사람들의 유흥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연주되어 나오는 축음기가 대도시의 유흥장마다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현대의 주크박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축음기는 그 당시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상품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축음기를 통해서 울려 퍼졌던 여러 가지 히트송들 중에서 한 곡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1897년 작곡가 캐리 밀즈의 손에서 탄생한 조지아 캠프에서라는 연주곡이에요. 에러 조지아 캠프 미팅 들어보시죠. 900년대 초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를 통해 울려 퍼졌던 신나는 연주곡이었습니다. At the Georgia Camp Meeting 들었는데요. 이 분명히 축음기가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기에는 너무 비쌌던 축음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장비가 없이도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오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이야기예요. 바버샵 쿼텟이라는 건데요. 이 1890년대 초부터 이 바버샵 쿼텟은 마치 유행처럼 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좀 낯설게 느껴지죠. 바버샵 쿼텟. 뭘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바버샵은 남자들이 주로 머리를 자르러 가는 이발소를 말해요. 그리고 쿼텟이란 보통 4명 정도 모여서 함께 화음을 넣어 부르게 되는 사중창을 뜻하는데요. 이 바버샵 쿼텟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 이발소 사중창 정도가 되겠네요. 주로 우리가 떠올리는 노래라고 하면 다양한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음악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바버샵 코텟은 악기 사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반주 상태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가진 목소리의 매력이 아주 잘 표현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바버샵 코텟 과연 어떤 음악일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라는 제목의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There's where the cotton and the corn and taters grow. There's where the birds warble sweet in the springtime.
목화와 옥수수,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는 곳. 봄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내 고향으로 날 데려다줘라는 가사를 가진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들으셨어요. 바로 이런 음악을 바버샵 쿼텟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절 그 노래, 1890년대 유행했던 바버샵 쿼텟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또 다른 바버샵 쿼텟 음악 하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자세한 이야기들로 바버샵 쿼텟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인디애나주 와바시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On the Bank of the Wabash Far Away라는 곡이거든요. 쉐넌 중창단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That is missing in the picture. Without her face, it seems so incomplete.
So incomplete.
I long to see my mother in the doorway.
As she stood there years ago, her boy to greet. Oh, moonlight's fair tonight along the Wabash. From the field there comes a breath of new mown hay. Through the sycamores the candlelights are gleaming on the banks of the Wabash.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I strolled by the river,
arm in arm with sweetheart Mary by my side.
It was there I tried to tell her that I loved her.
It was there I begged of her to be my bride.
Long years have passed since I stole by the churchyard.
She's sleeping there, my angel Mary dear, my Mary dear.
I love her, but she thought I did not mean it.
Still I'd give my future, were she only. Along the Wabash, from the field there comes a breath of new mown hay.
sycamore, the candlelights are gleam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에서는 3월이 여성 역사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각 분야에 걸쳐 이룩한 여성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실종된 전설의 조종사 어밀리어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2년 5월 21일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서양 단독 무착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여성사와 항공사의 길이 남을 위협으로 에어하트는 즉각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파일럿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에어하트는 불행히도 세계 일주 비행을 시도하다 도중에 사라져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1897년 7월 26일 미국 중부지방인 캔사스주 애치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회사의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그 지방 유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에어하트는 모험심이 많고 독립성이 강한 소녀였습니다. 1920년 12월 28일 에어하트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놀러 갔다가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구경꾼들에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행사였습니다. 약 10분간 비행기를 타본 다음부터 에어하트는 완전히 비행에 빠져들었습니다.
19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에어하트는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여자 예비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중이던 당시 2학년 중반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의 군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에어하트가 처음으로 비행기술을 배운 것은 1921년 1월 3일이었습니다. 1923년에는 여성으로서는 16번째로 비행사 면허를 땄습니다. 조종사가 된 에어하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최초의 비행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키너 에어스터라는 이름의 중고 비행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노란색 쌍발 프로필러기인데 그녀는 그 항공기의 이름을 캐너리라고 바꿨습니다.
에어하트는 이 비행기로 고도 4,267m 상공까지 올라가 여성 비행사 최고의 고도 비행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28년 4월 어느 날 에어하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대서양을 날아보지 않겠느냐, 대서양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돼보지 않겠느냐는 한 남성의 진지한 제안이었습니다.
에어하트는 즉각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이 계획을 구상한 출판업자 조지 푸트남을 만났습니다. 푸트남은 에어하트에게 조종사 윌머 빌 스툴츠와 부조종사 루이스 슬림 고든과 함께하는 비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1928년 7월 17일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있는 트레파시 하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들이 탄 비행기는 포커 F7이라는 기종으로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의 프렌드십호였습니다. 이들은 대서양을 약 21시간 비행한 끝에 영국 남서부 웨일스의 베리포트에 착륙했습니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여성이 탄생한 역사적인 이 비행은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자 뉴욕에서는 색종이가 하늘을 뒤덮는 환영 시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어하트는 이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남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보조 역할만 한 것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감자 자루와 같이 실려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어하트는 대서양 비행을 준비할 때부터 출판업자 푸트남과 가까워졌고 1931년 2월 7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독 대서양 횡단 비행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단독 비행으로는 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밀 공작에 돌입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최초의 단독 비행은 앞서 찰스 린드버그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린든버그의 비행이 있은 지 5년 만에 에어하트는 다시 뉴펀드랜드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비행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북풍이 강하게 불고 눈보라가 쳤습니다. 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어하트는 파리 대신 아일랜드의 런던데리 부근 어느 목장에 착륙했습니다. 이 일대 목장의 모든 소를 놀라게 한 다음 나는 어느 농가의 뒷마당에 착륙을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에어하트의 이 비행은 여성 최초라는 기록 외에 대서양 최단시간 횡단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에어하트가 대서양을 건넜다는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에어하트는 영웅이 됐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에어하트에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영예 십자 비행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성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에어하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지도자들도 이 용감한 여인을 귀빈으로 초대했습니다.
에밀리오 에어하트는 1930년대 경제 공황에 허덕이던 세계인에게 희망의 이름이 됐습니다.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어밀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습니다.
에어하트는 자신의 비행이 지능, 협력, 속도, 냉정, 그리고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에어하트는 계속 신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헬리콥터의 원조격인 오토자이로 비행고도 5,610여 미터 신기록,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까지의 3,860여 킬로미터의 태평양 단독 비행, 멕시코 시티에서 뉴욕까지의 단독 비행 등입니다.
나이 40에 가까워지던 1937년, 에어하트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여성 세계 일주 비행입니다.
그해 6월 1일 에어하트는 항법사 프레드 누넌과 로키드 일렉트라 쌍발 엔진 항공기를 몰고 마이애미에서 야심찬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남미를 거쳐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태평양을 날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쪽 방향 코스였습니다.
6월 29일 이들은 뉴기니의 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비행 거리는 약 11,265km. 다음 목적지는 중부 태평양 상에 있는 하울랜드 섬이었습니다.
하울랜드는 길이가 1마일 반, 넓이가 반마일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그 다음 기착지 호놀룰루까지 가기 위해 연료를 채워야 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7월 2일 두 사람은 라해를 이륙했습니다. 항법사 누너는 정확하지 못한 지도로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군 소속 이타스카호가 하울랜드 섬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안내를 하도록 배치됐습니다. 다른 두 선박도 갑판에 불을 켜고 에어하트가 항로를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소나기도 있었습니다. 누넌의 항로 파악은 어려워졌습니다. 에어하트는 이타스카호에 날씨 흐림, 날씨 흐림을 계속 반복해 송신했습니다.
교신은 자주 끊기고 잡음은 심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 에어하트는 배가 보이지 않음, 연료가 다 떨어져 간다, 우리 고도는 1000피트라고 송신했습니다. 교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교신이 끊기자 즉각 공중과 바다에서 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7일 동안 25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대는 7월 19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추락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법원은 1939년 1월 5일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실종된 날을 사망한 날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울랜드 섬에는 그녀를 추모하는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에어하트의 이름을 딴 도로, 학교, 공항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출생지인 캔자스주 애치슨에는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에어하트의 실종에 대해 수많은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일부러 실종돼 비밀리에 살고 있다고도 하고 당시 남태평양에 주둔하던 일본군에 발각돼 처형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로 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용기 있고 비전 있고 여성으로서 또 항공인으로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세상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실종된 전설의 여 조종사 어밀리아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